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선물을 주고받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고 들뜨는 날로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멋진 캐롤송, 그리고 선물을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왠지 모르는 성탄절만이 주는 어떤 그런 우리를 들뜨게 하는 그런 기분, 감흥 이런 것들에 휩싸여 친구들과 더불어 낭만적인 성탄을 기대하며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생각하며 성탄절을 대하게 될 때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동방박사 스토리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마땅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땅히 되어져야 되지만을 마땅히 주님께 보여져야 되지 않을 마땅하지 않은 이 그런 반응도 그렇지 못한 반응도 아울러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땅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마땅히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보여야 할 반응은 마땅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다름 아닌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배하는 반응.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께 마땅히 되어져야 될 반응은 경배하는 반응이다.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경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배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가 1절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본문을 보면 1절에 보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왔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방이라는 것은 정확히 우리는 이 동방이 어느 곳 어느 나라라는 것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아, 이 동방은 저기 뭐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었죠. 이라크는 저 먼데 동쪽으로부터 이제 온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박사들이 아닌가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바벨론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이제 거기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메시아 대한 사상을 이제 전파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먼 곳에서부터 온 것이죠. 정말 멀리 태양에서 타국에서부터 수천 마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이 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왔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어떤 희생,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이 희생적인 마음,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그곳까지 와서 이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동방에서 온 예루살렘까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이들의 경배는 희생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경배였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나심의 동방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는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온 것이지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뭐 왕이다 이 정도로 추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민족적인 왕으로 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말하는 그런 어떤 별칭이에요. 그런 어떤 별명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도 별칭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디메 같은 그런 어떤 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통상적인 호칭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아니고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반면에 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난 메시아 왕, 그 메시아가 어디 계시뇨?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구속해 줄 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분명히 알고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이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흥분하고 들뜨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내가 누군지 분명히 메시아로 분명히 알고 내가 경배하고자 하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걸 알고 만사를 제쳐놓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경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에서 만사를 제쳐놓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경배하러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경배하는 자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경배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봤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그 별만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만을 봤다는 건 뭘까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존하지 아니하고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 별을 봤다는 것은 왜 이 별을 봤을까요? 별이 인도하셔서 그 인도함에 따라서 그 인도함에 의존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심만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별을 봤다는 건 그냥 별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별을 그 박사들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 별을 통해서 별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아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박사들처럼 경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데 있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 어떤 세상적인 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성령님만 의존하고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경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니, 이 신령과 진정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 없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해 주셨어요. 신령, 영을 말하고 있죠. 성령님, 진정,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에서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이 별을 보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별을 봤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까지 그들은 알고 그 먼 곳에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동방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그 별만 보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경배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을 마리아에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철저히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리고 오직 주님이 분명히 누구신가를 깨닫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들의 경배, 여러분 이들의 경배는 저는 믿음과 열정으로 임하는 경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유대인의 왕이라,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온 거예요. 한 나라의 민족적인 왕으로, 유대인이라는 어떤 나라, 다 망한 나라,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로마라는 제국의 관할하에 어떤 유대 민족의 한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왕으로 왔다면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많은 왕들이 많았는데 뭐 유대의 왕만 있겠어요? 페르시아의 왕도 있었고 뭐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수많은 많은 나라의 왕들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왕도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제국의 왕들이 있었는데 왜 이 망한 나라에 와가지고 경배를 하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도 지불하겠다라는 것이 믿음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 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바른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주십니다. 열심을 주셔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마음, 경배의 마음, 경배드리고 싶은 이 열정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이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정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참 경배를 하려면, 이 참 경배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지적으로만 알고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동방으로부터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진정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반응,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참 예배자로서 참 예배를 드리는, 참 경배드리는 자의 반응이었는데, 반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함을 자기들이 깨닫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알고 믿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 민족들,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이상한 반응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속하는 죄를 구속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그리고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들어온 것이 있죠.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소동했다고 합니다.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는 것은 당황했다는 말이에요.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당황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흥분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에요. 마땅히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땅한 반응이 아니라 이상한 반응,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흥분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소동하는 아비규환의 상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이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해요.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야 되는 거죠. 조상적서부터 들어왔고 말씀에서부터 구약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기대했어야 되는 사람이 정작 예수님이 왔다는 그 말에는 기대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이 왕도 이제 소동했으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읍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알기는 정말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알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 지적 사실을 이 지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미가서에 있는 걸 딱 짚고 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구나 하고 기록된 사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사실을 정확히 짚고 이해하는 완전히 지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기록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정도, 알고만 있을 이 그들의 지적 상태예요. 이 신앙이 믿음이라는 게 지적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이 정도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지적인 반응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적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경배하는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을 찾을 생각,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 지금 이 사람들은 만사를 제치고 지금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기가 하는 생업까지 다 집어던지고 지금 그 수만 수억 만리를 와서 이렇게 경배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록된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네 나라 민족의 어떤 지도자로서 메시아로 왔다는 것도 알고 기다렸어야 될 이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어요. 지적인 사실, 기록된 사실로만 알고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신하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들 내 일반할 것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지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적인 신앙생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 아는 것을 하나의 지적인 어떤 기록된 사실, 인포메이션, 정보로만 알고 있다라면 그 정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흔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면에 소위 말해서 유대인이라고 안 하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는 완전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별을 보다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감동,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이 동방 박사들의 이 구원,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몰라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그런 어떤 그런 자세, 그런 경배 반응을 보여야 될 이 유대민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경배 반응,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주 차디찬 관심이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누구 하나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찾아볼 생각도 조차 없고 아무런 무관심 가운데 그냥 기록된 사실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기록된 사실로만 알고는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지적인 정보와 같이 지적인 어떤 사항으로만 알고 있고 더 이상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믿고 알고 반응하지 못하는 지적인 정보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해 온전한 마땅히 드려져야 될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고 고대하시는 반응이 우리들로부터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경배입니다. 경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지적 사실로만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지.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 이제 크리스마스가 왔네.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지.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기록된 지적인 사실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 그 반응의 모습이 우리들과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오늘 그 잊어버린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우리의 반응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지는 경배의 반응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주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드려졌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닌 그 말씀이 우리를 요동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경배자가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님께 의존하는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경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 우리가 흔히들 세 명이라고 하죠.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동방 박사가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리고 거기는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한마디로 반응이 없습니다. 노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없고 경배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겠어요? 나름대로 나는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희생하고 이곳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경배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왔는데 다들 경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동방박사 이 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즘 속된 말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상한 나라에서 왔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유대민족에서 태어난 뭐 왕이 있대, 메시아가 있대, 뭐 우리도 찾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저 먼 수원말리에서 와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왕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왔지만은 친정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되면 즐겁죠. 신나죠. 명절이죠. 할리데이죠. 선물이 때 생각이 나고 보지 못했던 친지들,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신이 나고 젊었을 땐 더 그렇겠죠. 아니면은 나의 자녀들 얼굴이 떠오르고.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못 봤던 친지들이나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 예수님 앞에 뺏긴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것에서 다 뺏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없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뭐 메시아 대망 사상 뭐 대망 기다린다고 하지만 말로는 아주 잘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건 기록된 사실. 그래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 정도예요. 실제로는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반응도 없으면서 유대인들의 비참한 참담한 지적 상태, 이런 지적으로만 믿는 상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상태라는 것이죠. 다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 오셨을 때 믿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믿지도 않았지만 반응도 없어요.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그럴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자기들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외롭지만 아무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인내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경배자는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점점 이 시대는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닌 장식품, 선물, 산타크로스가 더 주요 인물로 둔갑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성탄절입니다. 정말 이럴 때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기 보세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여기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박사들을 부르고 나중에는 다 두 살 이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걸림돌들 발라봐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알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철저히 별을 보고 따라가기만 했으면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반응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무반응, 무관심 이런 반응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그쪽으로 향해서 가니까 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니까 그때 다시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경배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인도하심 끝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경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경배, 마지막 참된 경배자는 최상의 것을 드리며 신앙적 고백 경배를 해야 된다. 어떤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까?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합니다.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에 이 황금, 유향, 모략은 굉장히 값진 것이에요. 최고의 예물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황금 우리가 다 아시죠. 근데 유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먼저 이 황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황금이라는 건 금도 있지만 주로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이 황금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의 권리, 왕권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유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제사 드릴 때 이런 향입니다.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 이 냄새나는 유향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 때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시는 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 유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죄를 중보해 주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발라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쓰는 이 약입니다. 부패 방지하는 약이 바로 이 모략이에요. 이 뭘 말합니까? 이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죽으심, 순환. 그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모략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신앙적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값비싼 겁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 최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단순히 물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재능, 내가 가진 것, 내가 특기, 나의 봉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 뭐든지 시간, 정성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봉사, 그런 경배를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하면서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우리 주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배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실 이 별을 보고 그것만 보고 기뻐한 것은 아니죠.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고 그들이 이제 그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왔지 않습니까? 경배자들에게 주님은 최상의 기쁨을 주세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이 강조하는 말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기쁨이 최고로 기쁨, 최고의 그 기쁨의 절정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이런 말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아주 최고의 최상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러한 기쁨을 누리냐면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경배를 우리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최고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신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온전한 그런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